누가복음 5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이 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가브나움의 세관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나병 들린 사람을 고치시거나 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 주님의 모습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로 오늘 아침에 이 베드로를 부르시던 이 장면과 또 마태를 부르시는, 이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 두 장면에 초점 맞추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더불어 함께 사역해 가셨습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3년 기간 동안에 당신을 돕게도 하셨지만 그 기간 동안에 훈련받고 잘 준비되어서 훗날 주께서 부활성천하신 다음에 주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잘 훈련시키시는 그런 과정이 이 3년간의 과정이었다고 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12사람을 선택하셔서 가까이 있게 하시고 또 전도의 실습훈련도 하게 하시고 또 기도에서 병자를 고치거나 귀신을 내어쫓는 그런 일들도 경험하게 하셔서 훗날 귀한 사도들로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자라도록 축복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그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베드로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1절 말씀 이하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주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그 해변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을 즐겨 사용하셨고 또 그런 자리에 상상 기적을 행하시기도 많이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것도 또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신 것도 이 갈릴리 호숫가 언덕들이었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면 사람들이 잘 보이지도 않고 해서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조금 호수 깊은 곳으로 들어가셔서 해변에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곤 하셨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시몬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해변에 앉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져라 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과 상식으로는 이 시간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이 왠지 어울리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기를 제가 밤새도록 그물 던져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도 말씀하시니까 제가 순종해서 하겠습니다 하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생각밖에 엄청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서 자기 친구 배를 불러서 두 배에 가득 싣고 무트로 나오면서 그 배 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사람을 취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라 제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던 이 내용을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즉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또는 지금까지 생각했던 율법을 잘 가르치는 청년 선지자 또는 청년 랍비 그런 차원의 인식을 훨씬 넘어서서 그 주님에게서 범상치 않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신적인 모습을 발견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뜨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뜨이게 된 것은 오늘 말씀해 보시면 두 가지 요인이 있는 듯합니다. 한 가지는 그 배에 주님을 모시고 사람들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서 잘 경청했고 또 들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 기적적인 고기잡이를 통해서 인식의 변화가 왔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는 말씀이었고 한 가지는 능력의 체험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방법이 이 두 가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깊이 주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터득하게 되고, 또 살아가면서 생활 가운데 이러저러한 일들 속에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 주를 알아보는 안목이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또 깊은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가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사람이 되니까 자기를 알아보는 눈도 열리게 되어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기인식도 가능하게 되었고, 주님이 어떤 부르신지를 깨닫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고 난 다음에는 부르시는 부르심에 아낌없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믿음의 결단도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 모두가 매일의 생활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늘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신령한 체험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나를 더 잘 알고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해 선신하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 말씀 이하에서는 레위를 부르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레위는 마태복음에서는 또 마가복음 등등에서 레위라 그러기도 하고 마태라 그러기도 하는데 스스로는 마태라고 그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마도 본명은 레위였을 것이고 나중에 예수님 따르고 난 다음에 이름을 마태로 바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본명이 시몬이었다가 나중에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었던 것처럼 그런 경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새로워지고 거듭난 자기를 스스로에게 다짐하기 위해서 이름까지 바꾸었을 것이다. 그런 짐작이 가능합니다. 근데 본명인 레위라는 말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지을 때는 우리처럼 글자를 조합해서 이렇게 뜻있게 이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여러 조상들의 이름 가운데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자기 이름 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이름이 너무나 많습니다. 좋은 이름들을 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처럼 한자 글자를 조합해서 이런 뜻 획수를 맞추고 해서 이름을 짓는 그런 경우는 그 나라에서는 없었습니다. 그죠? 오래전부터 내려오던 좋은 생애를 살았던 훌륭한 사람들의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열두 지파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다른 지파 사람들은 감히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성별된 지파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의 후손들만 이 레위라는 이름을 사용했지 다른 지파 사람들은 사용하기를 조심스러워하고 또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 불문율로 금지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마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봉사하고 제사장들이 되고 하는 그런 지파였기 때문에 상당히 믿음 좋은 가정에서 출발해서 아마도 그 부모가 제사장 가문의 전통을 잘 이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조상들의 이름인 레위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름을 자녀들에게 이름을 붙여줄 때 아무 이름이나 의미 없이 붙여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조상 레위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던 것처럼 좋은 믿음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 붙여줬을 겁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이 레위는 자라면서 삐뚤어졌습니다. 그리고 세리가 되고 맙니다. 세리는 당시에 남자들로서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마치 여성들에게 있어서 창기가 부끄러웠던 것처럼 남자들은 이 세리 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무슨 이유로 좋은 신앙 가문에 태어났고 자랐던 이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죄인시하는 세리가 되었는지 이유는 알기가 불가능하죠. 지독한 가난 때문에 한이 맺혀서 돈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되었는지, 너무 신앙적으로 강박하는 부모에게 반발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아니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좋은 신앙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 가장 모든 사람에게 지탄받는 사람으로 타락한 길을 걷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의 세관으로 찾아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의 세관은 여러 세관들 중에서도 아주 큰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버나움이 사방으로 통하는 그 길목에 있는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통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해서 세관이 큰 규모였는데 거기에 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더니 두 말씀 하시지 않고 나를 따르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그렇게 따를 수 있었을지에 대해서는 참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 불가항력의 능력과 은혜가 거역할 수 없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고 봅니다. 한편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마태가, 예레위라는 이름을 가졌던 마태가 일생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받았던 세리의 길을 걷긴 했지만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과 부모의 훈육과 또 자신의 가정적인 배경 등등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될 텐데, 믿음을 회복해야 될 텐데, 언젠간 이 생활 청산하고 인간답게 살아봐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터이고 또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부모를 비롯한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하던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순종하진 않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훈계했던 그 부모의 훈계가 가슴속에 남아있고 그의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늘 눈물로 기도하던 주변의 기도가 함께 어우러져서 주께서 부르실 때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결단을 할 수가 있었다고 봅니다. 성경 말씀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 전하기를 힘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하는 말씀이 오늘 당장 결실이 되지 않고 때론 우리에게 말씀 전하면서 마음에 상처만 남고 실망만 남을 때가 많지만 뿌려진 씨앗이 언젠가는 싹이 트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결실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태의 경우를 보면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있어서나 누군가의 전도를 위해서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나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가슴 속에 임하시게 되면 지체하지 않고 따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정말 때를 넣든지 못 넣든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죄인이었던 마태를 불러서 제자 삼으시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들로 자라가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에 잘 순종할 뿐만이 아니라 애통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낙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셔서 마태의 회개와 같은 회개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